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암송하게 하고 소리 내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작은 소리 내어서 말하기예요. 묵상은 그냥 눈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소리 내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제가 혼자 읽을 수가 있지만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한 말을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거나 약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좀 더 커져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한 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을 보고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동차 운전해서 귀가하던 때였는데 그 암스테르담에 진입하기 전에 그 고속도로가 4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확 형성된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2, 3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빨리 속도를 줄였죠. 4차선 도로이면은 차들이 많이 집결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2, 3m 정도 안 보일 정도의 그 짙은 안개 분명하게 옆에 차들이 있고 앞에 있다는 것이 의식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차만 보이는 거예요. 내 차만.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속력을 아주 낮췄죠. 어느 정도로. 사람이 걷는 속도로 낮췄어요. 근데 그것이 한 10분간 지속이 됐는데 아주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고속도로인데 구름에 갇힌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얼마나 지속될까. 다행히도 한 10분 뒤에 안개 지역을 빠져나오면서 고속도로가 확 보이고 전체 시야가 이제 트인, 그때 이제 사람들, 차들이 막 부릉부릉 하면서 속도 내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죠. 우리 사람은 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그것을 느끼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으면. Unseen, invisible 그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져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양의 속성 세 가지가 약투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쓰면서 약투어보다도 연두어가 좋겠다 해서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다. 그래서 책 제목을 연두어 양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주변에 약두어 양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했다가 양의 속성 세 가지가 연약하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리석다. 특별히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의 그 시력이 정말 안 좋아요. 양은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2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2m 정도.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 시력을 가졌어요, 양이. 따라서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뭐 늑대 같은 그 맹수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려보고 있어도 양은 어쩌지를 못해요.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목자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이 하나님 주위를 떠나는 것이 안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여튼 비인격적인 존재나 막연한 능력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면서 초월적인 힘과 지혜와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를 둘러싼 이 거대한 바다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 바다들.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에 산이 몇 개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산의 이름을 대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산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뉴질랜드의 산? 8,316개라고 말씀드렸죠? 뉴질랜드의 산이. 그러면 전 세계는 몇 개가 있을까요? 100만 개가 넘을까요? 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산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이 산들 자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차원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있으느니라. 이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우주 공간이나 땅의 흙이라든지 산과 언덕들 이것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명령을 내리면 이것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거대한 산, 큰 산, 수천 미터 되는 그 산은 몇천 년 전에도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땅뿐만 아니라 하늘 전체도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나를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런 하나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본성은 불확실한 것은 불편하고 불확실한 것은 불편하고 확실한 것을 편애하는 성향이 있어요. 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것은 불편하고 확실한 것은 편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확보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뱅크카운트에 충분히 돈이 있는 것이 편한 이유도 확실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낯이 믿고 확실하고 익숙하게 잘 아는 환경을 편히 여겨요. 저는 교회에 오면 항상 저자였거든요. 사람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는 저도 저 자리가 편해요. 만약에 저 자리에서 이쪽으로 앉으면 왠지 의식이 되어져.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 행동 양식 가운데 상담 전문가나 정신분석 의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자란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높은 비율로 술이 세고 술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사실이에요. 술에 절어 사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아픔과 괴로움이 마음에 남아있을 텐데 왜 술 잘 마시는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할까? 행동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퍼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익숙하지 못한 환경이 가져다 주는 불확실함보다 익숙함이 주는 고통과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진단은 양이 가진 속성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해요.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한 것은 좋고 불확실한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 uncertainty, 불확실함은 나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해요. 불확실함. 한국에 있는 그 처제가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했고 이제 항암 요법도 이제 무사히 마쳤는데 문제는 이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암의 종류가 조금 악성이라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된 것으로 판정을 내린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거예요. 혹시 암이 생겼는지. 그리고 5년 동안 10번을 봤잖아요. 지금 3년 조금 지났는데 6개월 가운데 5개월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내요. 그런데 검사 받기 한 달 전쯤 되면은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하고 그리고 검사 받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나머지 5개월 동안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주의 말씀은 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그 후레쉬 있죠. 그 랜턴이요. 작은데 성능이 정말 좋은 게 있더라고요.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100m 이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고성능 그런 랜턴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헤드랜턴이요. 이게 아니에요. 3000년 전 이 말씀을 고백할 당시에는 지금같이 밤을 밝히는 그런 수단이 많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그것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물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겠죠. 그것을 들고 가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램프등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램프등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 주위에는 어둡습니다. 얼마를 비출까요? 5m? 아니에요. 이 3000년 전에 이 램프는 5m 정도를 비추지 못합니다. 한 이 정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실종자를 수색하는 또 아니면 뭐 군인들이 야간 전투를 수행할 때 그 외에 하늘에 쏘는 조명탄 있잖아요. 그 조명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밝거든요. 그래서 1분 동안 이 조명탄이 그 주위를 밝히는데 약 한 4km 정도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요. 조명탄 하나가 공중에서 터지면은.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밤인데 불확실한데 내 재정이 어떨지 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성공할지 안 할지 조명탄을 확 터뜨린 것처럼 환해서 어떤 것도 불확실함이 없는 확신 가운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했을 때에도 저 상대방과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조명탄을 터뜨린 것처럼 환하게 나의 주위에 어떤 어둠도 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 비추는 2, 3m 외에는 전부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없이 전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신뢰하도록 우리는 이 불확실함이 싫어요. 뭔가 미지의 세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암송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것을 비추는 만큼 안전하게 그 경계를 넘어선 어떤 지역은 여전히 어둠이고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이나 어떤 대상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막연하게 힘 있는 존재, 초월적인 지혜와 힘과 자원을 가진 강한 어떤 존재,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리하는 것을 경계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이 공식화되어 있어서 이 공식에, 수학공식이란 그렇잖아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Y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 나오는 그것이 공식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인격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격이신데 그냥 막연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힘과 지혜와 자원을 가진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 신뢰관계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잠시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4장으로 잠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이요.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위협 세력을 주위에 두셨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억압이 경험돼요. 그때 답은 그 문제, 억압,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죠. 이제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작동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여주세요. 돌이키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에벤에셀의 진영을 설치하고 블레셋은 거기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영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 이때 죽는 사람이 4천 명이 전사예요.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작은 패배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뭐죠? 해결책이 이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죽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인 분석을 합니다. 왜 전쟁에 졌을까? 원인을 분석하는데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패배당한 그 원인의 분석을, 해결책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이 정답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이름 알잖아요.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님의 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이랬는데, 우리 성경은 소년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각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년, 이 사람들의 죄가 누구요?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언약궤가 전투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놀랍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은 다 빠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살펴서 바르게 하는 일이 우선인데, 이들은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만 있는 존재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부적처럼 작용하는지 보이시죠?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전쟁에 이겨야 한다. 이것이 열망이고 목표였죠. 그것만 도착하면 승리한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회막이 있는 그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언약궤를 이동해 옵니다. 그런데 사제를 보면은 좋지 못한 징조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맞아 보십시오.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도착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아, 전쟁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의 이동 책임자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 배에 태운 이방인 선원들 위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 그들이 있는 곳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떠난 그 언약궤를 뭐라고 해야 하죠? 나무 괴짝이에요. Wooden box. 언약궤에 하나님이 그 임재를 감추시면 나무 괴짝이란 말이에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현장 에베네셀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승리가 확보된 것처럼 반응해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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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2, 3km 떨어진 블레셋 진영에서도 들릴 정도의 큰 함성이 울립니다.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패하여,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였거든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는 얼마요? 4천 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자비한 사륙이 일어나고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무 괴짝을 하나님의 언약궤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과 지혜를 가진 막연한 존재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의 움직이심이 인격적이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추종은 있어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예요.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이죠. 1977년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 BBC TV와 그 30부작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이러한 30부작이면 엄청난 큰 거잖아요. 그래서 1977년에 제작해요. 자, 이 다큐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1977년이면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로부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제1차 오일 쇼크라고 그러죠. 오일 쇼크. 중동 아랍 그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이제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때 막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는 이유로 석유 수출을 그 나라에는 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유 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겁니다. 1973년에 어느 정도 기름값이 상승하는가 하면은 300% 올라요. 지금 석유 값이, 기름값이 20% 올라도 와,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20%가 아니라 300% 오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불 가지고 풀탱크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300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큰 위기를 느끼고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큐를 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올쇼크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면서 안 보이는 그런 불확실성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제 1차 석유 파동 올쇼크가 온 지 지금 2023년 올해가요.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Hyper Uncertainty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제가 필기 앱으로 에브노트라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뭐 직원들에게 구입하게 하고 한 4년, 5년 정도 쓰니까 노션이라는 필기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탔습니다. 2년 정도 쓰다가 아 이것도 저것도 단순한 것이 좋겠다. 원노트. 너무 빨리 변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무서울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해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함은 우리 눈에만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함은 하나님에게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확실합니다.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내 경험에, 내 능력에, 내 인식에, 내가 가진 정보에,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 이것을 다 합쳐도 여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오늘이 3월 26일인데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의 날씨 정보를 쫙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3월 27일 중심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14년 뒤, 14년까지의 아주 디테일한 날씨 정보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한 연구소가 있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일어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영역 가운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보니까 요셉에게 버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아셨으니까요.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7년은 흉작이, 흉년이 가나안 땅과 애굽 전체를 덮을 것이다. 14년에 대한 날씨 정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을 저축하고 지혜를 모아도 여전히 불확실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막연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한순간도 무심한 적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챗GPT 놀랍습니다. 많이 놀랍니다. 이번에 4.0 버전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어떤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 주님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생각은 건강해요. 괜찮다. 챗GPT와 같은 이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천만 배로 강해져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젖먹는 자식 지금 태어나서 젖먹이를 잊는다고요? 천만에요.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49장 15절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요. 꿈에서도 잊지 않도록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하죠. 두렵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알았으면 좋겠다. 완벽한 안전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치 헤드랜턴을 가지고 이쪽 비춰보고 저쪽 비춰보고 아 안전하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명탄이 확 터져서 한 1분 동안 쭉 바라면서 위험이 없네. 이쪽으로 달려가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열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조그만 부분만 환하게 해놓고 전부 다 어둠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게 해놓으셨어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그분을 믿도록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어제 유일하게 주의 영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전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안 보여도 괜찮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지금 진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다 알고 다 보이고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불확실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 백성들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